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중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다들 아실 텐데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늘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또 교회도 많이 아시니까 저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게. 나도 반드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네. 그러나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나한테만 알리고 자네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그래서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왜냐하면 불완전한 자네가 그 교회에 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현재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한 내가 또 여전히 부족한 여러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불완전이 그 교회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완전하냐 아니냐를 놓고 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치 아니한가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가, 활력이 있는가, 아니면 죽은 듯 힘이 없고 고요한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교회의 건강성을 보면서 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죠.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탐방 한번 가보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민감한 사역들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의 건강성을 보면서 또 붙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건강했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정리되고 또 질서가 잡혀야 되는 문제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제적인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방탕하고 음습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방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이방 신전, 그래도 신을 섬기는 곳 아닙니까? 이방 신전 안에서 종사하는 매춘부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 방탕하게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코린티아자인, 그렇게 불렀어요. 방탕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 코린티아자인,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에이 이 고린도인 같은 놈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어떤 도시로 인식되어져 있었던가를 이 단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고린도였지만은 헬라인들조차도 그 죄악과 방탕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포기했던 것이 고린도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고린도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 앞에 신음하던 고린도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교회가 그 어둠 가운데서 탄생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과 같던 곳에 한 줄기 진리의 빛을 허락하셔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린도를 버렸지만,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고린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향하신 교육 교재로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며 한 줄기 진리의 빛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고린도를 사랑하사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결코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고린도로 이주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발붙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여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한 그 고린도 문화, 또 우상 숭배, 미신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갓 해방되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의 삶이 한순간에 싹 바뀔 수 있겠어요? 그들이 살아온 풍습과 환경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단단한 굳은 살처럼 배겨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다가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열정이 있고 받은 능력과 은사는 넘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 있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조화와 질서 속에서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더욱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복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복된 성도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할수록 더욱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성도는 신령한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우상에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분명히 어떤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길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믿어. 다른 이나 뭐 하나님 난 믿지 않아. 나는 나 자신만을 믿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우상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많이 알아갈수록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상을 따라갔는데,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질을 더 갖고 싶고, 전에는 권력을 사랑하고, 전에는 명예를 더 집중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합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들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분주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정 무엇을 쫓고 있으며 또한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할수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모아서 돋보기로 집중시키면 한 점에서 불꽃이 폭발하듯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질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우선순위에 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할 때 가장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참인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복된 성도가 되는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언급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질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지, 또 이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결과는 교회의 유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고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장로님을 사모하시고 권사님을 사모하시고 안수집사님들을 사모하세요. 그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유가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 때문이라면 결국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교회의 유익, 주님의 영광, 이것에 모여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온 교회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되게 될 때에 교회나 나 자신에게 전혀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유익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직분을 주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약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직분을 주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화가 나거나 섭섭하지 않아요. 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내가 이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거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역을 하는데 화가 나고 섭섭한 일들이 많아진다, 그럴 때에는 다시 주님께 여러분 꿇어 엎드려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직분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를 잘 아시죠? 그의 작품 중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다빈치의 나이 43세 때에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의해서 3년 동안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려진 그 원래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이렇게 컵을 들고 계셨다 그래요. 현재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작품이 다 완성될 즈음에 이 다빈치가 그의 한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여기 보게 이거 정말 진짜 같네.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컵을 한번 봐보게. 이거 정말 진짜 같지 않은가? 이 컵이 살아서 막 정말 물을 따르면 거기에 담길 것 같이 이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이렇게 다빈치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다빈치가 한 점 망설임 없이 그 컵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팔을 막 붙잡고 아 왜 이러냐고 다빈치 왜 그러냐고 말리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같이 보이는 그 컵을 한 점 망설임 없이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현재의 그림의 모습으로 수정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드러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드러내고 싶은,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빈치처럼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복된 성도가 되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교회적인 생명력을 막 나타낼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즉각적인 어떤 증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입혀졌고 그들이 여러 나라의 말, 즉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비로소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이 임하니까 교회가 나타납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아시죠?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내면적인 이 내면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성령께서 다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를. 그것이 바로 이 아홉 가지 은사들인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은사들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활력을 주는 은사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지혜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뭡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은사예요. 이 은사가 있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삶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뭡니까? 해박한 성경 지식을 의미하죠. 성경 말씀을 줄줄이 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지식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서로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그 말씀이 삶에 성육신돼서 열매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뭐랍니까?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그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은사는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교회를 마귀는, 사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마귀가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책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활력을 주는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이 은사들이 있으면 교회에 생기가 돌아요.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은사들이 바로 이 은사들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은사들,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넘치면은 교회를 정말 살아있게 만듭니다. 너무나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을 맛보게 하는 은사들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 그랬는데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정도의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남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것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서의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술과 새부대의 사역,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만 하더라도 오늘날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하고 걱정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들으면 놀랄 정도로 그러한 큰 헌신을 온 성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허락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의심 없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 큰 역사를 감당하도록 미리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헌신과 순종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 혹시 나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은사가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의 손에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손님이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있으면 그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집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치셔서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갖고 계신 은사는 이미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고 다른 은사들을 더 구하시라 이거예요. 더 다양한 은사들을 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듯이 그렇게 싱싱하고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존귀한 분이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기쁨의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평생토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절대 행복자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